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폭풍같이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글로벌 성경 애플리케이션 유버전이라는 앱을 쓰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8억 7,500만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다운로드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PPL은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이 유버전이 그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을 공개하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의 1등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뭘로 바뀌었겠어요? 힌트는? 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올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맹수가 딱 먹잇감을 잡아놓고 목을 쫙 조르면서 이제 잡아먹기 직전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마치 우리 마음을 꽉 목덜미를 움켜잡고 흔들어서 나중에는 숨이 막혀 탈진하게 되죠.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의 반복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5-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75%의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래요. 보통 때 하던 염려가 계속해서 오늘 하는 염려가 내일로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글에 보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염려거리가 계속 늘어나죠. 어떤 문만 통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는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또 생깁니다. 지금 수험생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은 인생이 걱정 없을 것 같죠? 대학 들어가면 이제 취직이 걱정이 됩니다. 취직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나면 거기 안에서 살아남고 승진하는 게 걱정입니다. 청년 여러분, 싱글 때는 내 이상형을 만나 결혼만 하면 걱정 없을 줄 알았죠? 결혼하신 분들 한 10년, 20년 사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던 부부가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어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온 동네 불러서 다잔치했는데 이제 얘가 1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자식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돈은 끝없이 들어가는데 끝없이 챙겨줘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은 거의 못 듣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 뜻과는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속이 찢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염려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가지고 작년까지는 한 번도 걱정해보지 않은 건강 문제로 올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염려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 분들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염려의 십자가를 몇 개씩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날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오늘은 염려할 게 없지? 그게 염려거리야. 이거 진짜 염려가 되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예민합니다. 은혜로운 표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는 정말 많은 형식적인 염려 때문에 지금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을 때가 임진왜란 터지기 1년 전이었어요. 48살에 한 번도 바다에서 싸워보지 못한 해군 경험이 전혀 없는 장수가 딱 부임해 보니까 전함도 없고 병사들의 무기나 군량미, 뭐 훈련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그 누구도 일본의 대규모 침략을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군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조만간 일본의 대규모 침략이 임박할 것이다. 그때는 육전에서는 승부를 볼 수가 없다. 반드시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1년 동안에 전함을 건조하고 물을 잘 아는 어부들한테 이 핵 물어서 물기를 공부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일본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는 나라에 사는 거예요. 지혜 있는 리더의 올바른 염려는 때로는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수가 경기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훈련하는 거고 우리가 다가올 기후재난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환경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 무책임하게 손 놓고 미래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의 습관, 생각의 축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일을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그게 안 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이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0%는 아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염려해봤자 지금 아무 소용도 없고 나머지 12%는 남의 일이고 나머지 10%가 뭐 실제로 있는 병이나 병 걸릴지 모른다는 데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겨우 8%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섯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비행기 사고로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행기 사고 일어나는 확률이랑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이 평생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19,000년 동안 매일 비행기를 탔을 때 한 번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마귀는 그렇게 실탄이 많지 않아요. 비슷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한번 다 적어보면 이게 새로운 오리지널이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은 문제를 우리는 어제도 염려했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마음으로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데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지 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끔찍한 테러가 벌어졌죠. 사제 폭발물이 이제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터져가지고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 중에서 3명이 죽고 최소 183명이 부상당한 큰 사건이었어요. 9.11 다음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 미국인들이 깜짝 놀란 이런 테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의 모든 언론이 몇 주간에 걸쳐 하루 종일 이 사건만을 집중 보도했어요. 그때 UC 얼바인 연구팀이 보스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테러를 당한 당사자보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아무 관계 없던 현장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정신 트라우마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다한 뉴스 시청.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씩 그때 테러에 대한 뉴스를 보았대요. 우리도 보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하루 종일 뉴스 채널만 켜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왜 역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대중장소에서 계속 뉴스 채널을 틀어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에 10배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 내 기억에 각인해 놓는 거랑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랬을 때 각인해내는 임팩트가 훨씬 이게 강렬하다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자기를 노출시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황폐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염려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2시간이 안 되는데 가서 하루에 뉴스 시청을 6시간씩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정적인 염려 때문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간단합니다. 저처럼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신문을 보건 SNS를 보건 뉴스를 시청하건 30분 미만으로 줄이십시오. 그래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만 보세요. 대충 보세요. 성경은 정성스럽게 보시고 신문은 대충 보시고 뉴스도 헤드라인만 대충 보시고 그냥 포인트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니까 훨씬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염려의 반응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죠. 여기 걸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의 의식주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염려 포격을 받고 마치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걸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쏘아댈 때 여기에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책임하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고 난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나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라는 그런 태도는 아니죠. 방금 읽은 염려하지 말라의 말씀 그 다음 분 한번 보실래요? 26절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새장 속의 새를 보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겠어요? 걔는 지금 날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낮잠 자는 새를 보지 않고 둥지에서 퍼져 있는 새를 보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동물들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개를 움직이면서 그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쪼아먹는 새의 부지런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새에게 튼튼한 날개와 부리와 날카로운 눈과 이런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새처럼 자기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날아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안 돼요. 부지런히 일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일한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염려하지 말라의 의미인데, 그래도 염려가 계속되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벽에 부딪혔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내 능력밖에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6절 그 다시 보면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를 극복하는 특별 기도법 네 가지가 나오죠. 기도, 간구, 구할 것을 아뢰는 거, 감사함으로. 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도 프로시케는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드립다 기도로 막 시작합니다. 마치 빗바늘어온 빗장이처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막 하나님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불평과 불만과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프닝을 잘못 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늘 앞 빗장이 빗바늘어 온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리는 비서를 호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그 프로시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최고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죠. 그냥 졸기 직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미명에 가장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프레쉬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프로시케 기도로 시작한다. 둘째는 간구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정말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한국 교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해졌냐?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고통을 뚫고 왔기 때문이죠. 거기서 한국의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는 우리가 열두의 혈루병 앓는 여인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둘러싼 수천 명의 군중 중에 병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 여인만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피가 몸에서 빠지는 연약한 몸으로 그 장정들이 둘러싼 군중을 뚫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해낸 것은 그녀가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십시오. 간절하게, 극심하게 걱정할 힘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몰아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구할 것을 아랜다는 것에서 아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아랜다는 뜻입니다. 희미하게 치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관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전부를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아유, 바쁘신 하나님께 차마 이런 조그마한 일까지 라는 이상한 걱정을 해드리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야. 모래는 작지만 신발에 들어가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녀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늘아버지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 제 3자를 통해서만 들으면 섭섭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별 치사하고 별 볼 일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참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돈 문제 갖고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 민망하고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죄송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이나 재물에 관한 비유가 38개예요. 기도에 관한 비유보다 5배가 더 많아요. 전체 성경 말씀 중에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은 2,000개가 넘어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500개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많은 4배, 5배의 말씀을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주신 이유는 돈이 기도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겪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만큼 성경에 많이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돈 문제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야 부모한테 돈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떤 문제도 민망해하지 말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만 시작하면 막 회사 일이 머리 어른거려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바로 그거죠. 회사 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아주 소소한 회사일까지 주님 오늘 바이오들 앞에서 PPT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 영상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주님 앞에서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거지. 주님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CEO들 앞에서 리더십 강의할 때 하나님한테 많이 물었어요. 국정원 가서 리더십 강의하기 전에도 많이 물었어요. 목사인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화까지도 다 점검을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 일도 말씀드리고 자녀 학원 택하는 문제도 다 학원 이름까지 되면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5분 이상 못하겠다는 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많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오늘 만나야 되는 바이오와의 상담,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문제 시시콜콜한 걸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염려가 여러분 안에서 사그라져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의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빗받으러 온 빗쟁이처럼 화내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땡깡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든 게 오병이어밖에 없었을 때부터 마치 5천 명이 이미 먹은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이미 보이지 않는 미래가 온 것처럼 선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로 커버하지 않은 어떤 것은 반드시 염려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죽죠.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죽죠.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시간에 여러분은 걱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거리로 바꾸어버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7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희한한 기도 응답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일 텐데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조금 당혹스럽죠. 이게 뭐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이게 응답인데 왜 응답이 평강으로 온다고 하시지? 여러분, 기도는 마법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맛대로 이루는 도구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낙심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진정한 응답은 아니에요. 어린애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리한 단검을 달라고 할때 사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훗날 커서 어른이 됐을 때나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가 당장 들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대신 하늘에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접수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네 뜻대로 지금 그대로 해주다가는 너한테 좋지 않으니 이제 하늘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서류는 접수했다. 천사가 움직일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라. 넌 최선을 다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이 아이템이 해결될 것인지 네가 알아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도 이 문제는 힘드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나서 막 걱정해 드리는 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시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한테는 너무 힘든 수학 문제가 명문대 다니는 이 대학생 형한테는 한순간에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상상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고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고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염려 스트레스가 더 올라갑니다. 저도 보면 리더십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도를 목회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고 맡기는 거지 제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이 군사 용어예요. 지켜야 되는 것은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방어막이 없다면 마귀가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은 예수에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방어막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일 없어도 불안하고 화가 난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평안한 하루인데 갑자기 막 분노가 섞여들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마귀의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와요. 그래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루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밤에 잠들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잘 때도 나의 무의식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은 오직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24시간 우리를 코팅해 줄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양재천 산책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특별히 바울이 짚고 있는 문제는 빌립보 교회 내의 갈등이었어요. 제가 빌립보서 서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이 편지 내내 강조하고 있다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 지금 분열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오늘 본문 오프닝도 똑같 좀 심상치가 않아요.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는 말은 적의 공격에 대항해서 도열하는 로마군이에요. 그 로마군이 방패를 딱정벌레처럼 쫙 붙이고 도열해서 가면 어떠한 적의 강한 공격도 막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대인 교회는 함께 서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힘들죠. 혼자 하면. 그렇지만 중보기도 팀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뜨겁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이건 대놓고 하는 광고죠. 중보기도 팀 너무 좋죠. 선교가 힘들어요. 혼자 가면.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수십 명이 우르르 가서 함께 하면 너무 재미있고 탈진되지 않습니다. 아우리치만 갔다 오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성경 공부 혼자 하면은 힘들죠. 커피 브레이크에서 그룹으로 함께 하면 은혜가 배가 되죠. 세상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 고민이 우리가 맘스 카페 들어가고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 한번 막 오지만 우리가 머더와이즈에 와가지고 믿음의 부모들끼리 격려하면서 가면 외롭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기 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교회 안에 분열의 씨앗을 항상 뿌려요. 우리가 함께 서지 못하도록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씀드렸죠.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심각한 분열의 중심에 서 있던 여집사들이었어요.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일꾼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사역도 뭐 세네 개씩 하면서 그녀들을 따르는 영향력인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상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속이 상했는지 자기들만 틀어진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다른 성도들도 같이 틀어져서 교회 내 내분이 생긴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분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이들을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화목시키라는 뜻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인 걸 봐서 보통 때는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비상시국에는 반드시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이런 분입니다. 그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보통 때는 드러내지 않다가 조용히 있지만 내분이 생겼을 때 화목케 할 수 있는 기도의 어른, 영적인 어른.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고.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너희들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싸우지 마라. 천국에 가면 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때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들 아니냐. 전우들 아니냐. 마귀가 지금 아군들끼리 총질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5절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 포용력을 가져라. 너무 예민하게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애지간한 건 좀 패스해주고 실수하면은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야지. 그 너그러움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말을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한 우리도 서로를 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격 좋아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 안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용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영성의 극치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정부는 대놓고 교회를 핍박했죠. 불신자 이웃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교인들의 3분의 1 혹은 반수 이상은 노예였기 때문에 다들 가난했죠. 가난하니까 병도 몸에 달고 살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많았지만 교회만 은혜 충만하면 이걸 이길 수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분열된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교회의 은혜가 분열되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로부터 지켜줄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문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세상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 말만 읽어보면 정말 빌립보 교인들, 모범 교인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은 어떻습니까? 유아도와 순두계를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썽 일으키는 현실을 놓고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해야 돼. 너희 실망스럽고 못되고 비성숙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참내 시간이 아까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너의 면류관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멍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회초리를 맞아야 될 타이밍인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들을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너그러운 리더십을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날카롭게 따졌으면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가만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의 과거를 덮으시고 은혜로 참아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그걸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못할 때, 여러분의 순원들이 치고받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때,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이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직해서 든든한 반석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랬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베드로를 선포하신 것처럼 너네들은 지금은 치고받고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자들이 될 거야.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면류관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나 순원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의 직장 직원들을 대할 때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은혜로 나도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사람은 절대 야단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막 부하를 야단칠 거 다 써와요. 자녀들 야단칠 때도 막 노트북 들고 읽으면서 야단치는 분이 있어. 너는 이 점이 안 좋고 저 점이 안 좋고. 그걸 쫙 읽고 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했더라. 그런 예는 절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의 은혜로 이 빌립보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넘칠 거예요. 1장부터 계속되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이나 나와요. 값싼 개그 콘서트 보고 터뜨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막 웃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폭풍 같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솟아나는 기쁨이죠. 지금 당시 상황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보다 바울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위문해야 되는데 지금 몸 병으로 치면 바울이 더 심각한데 바울이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제가 형제순례 때 가봐서 아는데 정말 추워요. 여름에도 추워요. 거기 들어가. 거기다가 바울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 와중에 바울의 옥바라지 해야 될 로마 교인들 안에는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끄러웠고,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그래도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아도와 순두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몰라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처럼 힘들지는 않은데, 지금 바울이야말로 우울증에 걸려야 될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희한하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고,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고갈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는 더 힘들면서 덜 힘든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매주일 저의 챗GPT 그림을 하나씩 공개하는데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디너를 먹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따뜻한 예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은 눈보라가 멈추지를 않지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밖의 상황은 내년에도 안 좋을 거예요. 경제 안 좋을 거예요. 정치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평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주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추운데 벌써 내년으로 10년째 매년을 특새 40일 새벽 기도로 여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불같이 기도하며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 소리 때문에 돌아버릴 거예요.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폭풍을 이해할 수 없지만 폭풍 가운데 주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폭풍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